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어제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신 편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신 편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계시록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일곱 개의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주시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에 보내신 편지도 앞에 있던 편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과 형식을 따라서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8절 앞부분에 누가 편지를 받는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칭찬하시는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권면, 마지막에 약속과 소망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가 편지를 받는지를 보면 8절에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편지는 서문화 교회가 받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좀 안타깝게도 서문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에만 등장하고요. 다른 곳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세상 역사를 놓고 보면 서양 문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을 쓴 호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서문화도 굉장히 부유했던 그리고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별로 알려져 있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문화가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죠. 일곱 개의 편지를 주님께서 교회들마다 보내셨는데 일곱 교회들이 다 각각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거든요. 칭찬도 듣지만 책망도 듣는데 서문화 교회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칭찬만 있는 셈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 서문화 교회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자기 교회 이름을 짓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들도 몇 개가 있어서 또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들도 좀 있기는 하고요. 여하튼 서문화 교회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인 거죠. 두 번째로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를 8절 뒷부분이 기록을 합니다. 당연히 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도 그러했지만 주님께서 일곱 개의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하세요. 8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주님의 설명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계시록 읽다 보면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하신 표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1장에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온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온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을 행하실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짓고 까불고 세상 권력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주님만이 온전한 통치자가 되어주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편지를 받고 있는 서문화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서문화 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주님께서 끝났다고 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이러쿵저러쿵해서 너희를 다 망하게 하고 다 인생이 끝장나버린 것처럼 보여도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상급을 주시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문화 교회 사람들은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 자신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읽었겠죠. 또 주님께서 자기를 두 번째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해 죽임당하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평생 사시면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내내 형통하거나 권세를 누리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역하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승리하신 분, 그의 영광을 누리신 분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서문학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서문학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임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고난을 당했었다. 나도 죽임을 당했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문화 교회가 깊은 동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종종 나와 비슷한 상황을 만난 사람, 나보다 먼저 그 일을 겪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잘 헤쳐나간 사람을 보면 마음이 위로를 받곤 합니다.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병원에 누군가가 큰 수술을 하려고 입원해 있을 때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군가 신방 가서 손을 꼭 잡아주고 나도 예전에 큰 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수술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병자가 많은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어려움당하지만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 동감하시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셨는가?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다 보지는 못하고요. 오늘 9절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이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9절이 이제 본론인 건데 9절이 본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서문화 교회의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에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가 현재 어떤 현실 속에 어떤 처지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내용을 잘 보려고 해요. 9절에 보면 서문화 교회 현실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현실은 이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서문화 교회 현실은 무엇이냐면 환난과 궁핍입니다. 조금 안타깝고 비참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환난을 당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환난이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환난은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나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때들이 있어요. 뭐 성도분들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막 환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습니다. 가령 성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님을 위해 희생하자, 헌신하자, 주님을 섬기며 살자. 그러면 다들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내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내려놓는 것, 그거를 환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건 조금 희생하는 겁니다. 조금 내려놓고 말 그대로 헌신하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 수 있는데,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결정을 하면서 그보다 조금 못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이 상당히 넉넉하게 지내면 그건 환난 만난 게 아닙니다. 그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조금 주님을 섬기다가 연대를 갔거나 더 밑에 대학을 갔어요. 그건 환난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도 너무너무 싫어하죠. 너무너무 힘겨워해요. 근데 그건 조금 주님을 위해 더디 가거나 돌아가거나 조금 내려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특별히 환난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참 결정하기 어려워하곤 하고 내가 많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그렇게 조금 내려놓는 거, 그렇게 조금 손해보는 건 뭐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환난을 당했기 때문이죠. 환난은 강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것, 나에게 귀한 것,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게 이제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이런 환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궁핍을 알고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절대 빈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나는 한 끼에 만 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날마다 호텔에서 뷔페를 먹고 있다. 나는 정말 박탈감 느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끼니가 간대가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오늘은 무엇을 먹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나, 이것을 궁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조금 절제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데 검소하게 지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서머나 교회는 자신들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그런 처지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의 현재 상황입니다. 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러분, 이것도 참 마찬가지여서 이것도 안타깝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현실은 비방을 당하는 거였거든요. 비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건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쭉 맺고 살아가다 보면 참 이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들어야 하는, 또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때들이 있죠. 아, 그거 너무 싫죠. 그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난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서문학 교회는 지금 그런 잔소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비방이라고 하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냥 단지 귀찮은 게 아니에요. 마음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죠. 나는 사실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할까? 나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못된 사람으로 만들까? 나를 이렇게 천하에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세우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일까? 이게 비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그런 처지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분들이 불행해요. 모든 분들이 불행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서머나 교회는 책망 들을 일이 없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그리고 비방을 당하는, 그게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책망 들을 것 없이 열심히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현실은 이렇게 비참할까? 왜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믿음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방을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궁핍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셨는가? 정말 중요한 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현실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9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현실이 어떠한지 알고 있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가 갖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고 있지, 먹고 살 것이 없지, 그러나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게 부유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여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부여하다는 뜻이죠. 주님을 향해서 풍요로운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귀히 여기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를 가난한 사람, 손가락질해도 그만인 사람, 세상 사람들을 멸시해도 그만인 사람, 빼앗아가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만 나는 너를 부유한 자로 본다. 너는 나에게 참 귀한 존재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비방당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성경 읽을 때 늘 그 말씀드리잖아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늘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요. 오늘날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고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방인들은 조금 움츠러드는 그런 경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유대인들이 지네들이 혈통이 좋다고 구약을 갖고 있다고 선지자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고 우쭐거리고 의시되고 그러면서 너희를 비방해? 그 녀석들은 사실은 사탄의 회당에 불과해. 그 녀석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든 신경 쓰지 마라. 그 녀석들은 권위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들이 하는 말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라. 사탄이 뭐라고 짓거려대든지 간에 사탄이 뭐라고 너희를 비방하든지 간에 원래 그런 녀석들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악한 말들, 말도 안 되는 말들, 사탄이 꾸며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들이 비방해? 너무 마음 쓰지 마.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비방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선문학교의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칭찬해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문학교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별 볼일 없고 힘겹고 어려운 지경이지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쭉 다 말씀드렸지만 누가 편지를 받는지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그 서문학교의 현실과 그들이 받았던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두 가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여러분 이 본문 내용 자체가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다른 측면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는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자체가 그렇잖아요. 요한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핍박받고 반모성 가서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요한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죠. 여지껏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여지껏 전혀 보지 않았던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이 지금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 세상 사람들의 비방만 엄연한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를 보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살아가면서 위로를 얻으려면 또 우리 시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무지 위로받을 방법도 없고 용기를 낼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가난해, 너희는 가난해, 너희는 악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부요해, 너희는 참 귀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악하다는 것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모쪼록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다 설령 형편이 서머나교회에 갔다 하더라도 서머나교회가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참 힘겹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에 처하고 또 비방을 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모습이었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부당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대신 또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처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사람들에게 우리로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